오늘 밤에는 예배를 늘 드려왔는데요. 예배 형식으로 물론 할수 있겠지만 성격이 특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로 오신 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정기영 목사님이시고 중국연합신학원 원장으로 수고하시고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신 바대로 저도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중국에 들어가서 조선족 한족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조선족 목회자 재교육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 학교가 미국의 페이스 신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이 신학 과정을 하면 미국의 페이스 신학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서 이번에 이제 첫 번째 과정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특강 제목은 주보에 나타난 바대로 간략한 역사로 본 조선족 교회 역할의 중요성 뒤에 주보 교회 소식에 나와 있죠. 정기영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중국과 조선족을 잘 이해하는 그래서 어떻게 21세기를 향한 이 시대 가운데 조선족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중국 곳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기영 목사님 나오셔서 특강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최도수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아마 제가 작년입니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한번 저녁 예배 한번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먼저 말씀을 비록 특강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제가 대독하고 준비한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9절까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만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대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게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제목을 제가 좀 거창한 제목인데 그냥 참고로 그렇게 보시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조선족 간략하게 우리 조선족의 역사와 그리고 조선족 교회들의 상황과 또이 시대 조선족 교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지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중국 동포로서 조선족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났고 무신론 가정에서 공산당 교육을 받으며 중국에서 대학까지 나왔고요. 고등학교 때 공산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고등학교 때 공산당으로 입당하기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골수 빨갱이 분자였죠. 고중 3학년 때는 거의 대학에 입당 고3 때 이 공산당에 입당을 하면은 대학교는 우리 때만 해도 추천으로 갔고요. 시험을 안 보고 추천으로 갔고 그렇게 해서 또 대학을 갔고요. 저희 아버님도 공산당 간부였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나서 중국에서 신학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나와서 제가 유학을 하면서 학위 과정 다 마치고 한 15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서 우리 조선족 동포 교회도 개척하고 또 신학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제가 사역도 하다가 오래전에 중국에 나올 때에 한국으로 올 때에 제가 하나님께 뭔 모르고 서운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서 한 10년만 공부하고 마치면 돌아와서 중국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10년이 아니라 십몇 년이 지나도 여기가 좋아서 제가 가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기억나게 하시고 채찍을 드셔서 가도록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께 함부로 서운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지금 다시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에 나와 보니까 지금도 한국 언론이나 한국에서 조선족에 대한 시각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조선족 용어가 떠오르면 벌써 비하하는 용어로 이해를 하고 얼마 전 동영상에 봤더니 대학생들이 어떤 발표를 하는데 조선족 주제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 조선족인 저로서도 한국에 있으면서 조선족 그러면 범죄 집단으로 오해를 하고 저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 그러면 범죄 1위 외국인들 중에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범죄율이 가장 높을 것이다 인식을 하지만 조사 보고에 따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언론이 많이 부각돼 그랬는지 그리고 조선족을 주제로 한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영화들이 좀 너무 좀 과장되게 포장된 게 아니냐 그럴 싶을 정도로 조선족인 저로서도 범죄율이 1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조선족은 범죄율이 없더랍니다. 저도 조선족이 싫었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건 다 잊어버리고 한국 사람으로 살려고 거울 보면서 한국말 연습하고 옷 입는 것도 모든 제스처 누가 그래요? 한국에서 조선족이 성공하기는 정말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다. 제가 그랬죠. 제가 한국 사람 될 겁니다. 열심히 나중에 몇 년 지나니까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도 우리 동기들이나 교수님들이 아 중국 선교 간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래서 예, 그토록 제가 이런 조선족에 대한 그러한 정말 스스로도 그런 징크스가 있어서 한국 사람 되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도 조선족이야 그렇게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족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들어갔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들을 연합하는 사역, 올바르게 연합하는 사역,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는 사역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현상교회에서 우리 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선족은 뭐 잘 알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55개, 56개 소수민족 중에 한 민족으로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만 이상하게 한국에 나오면은 정체성이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용어도 너무 많습니다. 뭐 중국 교포, 중국 동포, 한국계 중국인, 뭐 재중 한국인, 재중 조선인 너무 다양해서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언젠가는 굉장히 혼란을 겪다가 도대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를 할 것이냐 나중에는 결국 차이니즈 코리안이다 한국계 중국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알리앙카드에는 나와 있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라는 거죠. 중국 사람. 그런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굉장히 얼마 전에 올해 많은 혜택을 주어서 불법 체류라는 용어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옛날 과거를 불문하고 불법 체류했던 경력이 있건 없건 자진신고해서 중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번 정부가 허용을 해서 지금 마음대로 나오고요. 지금 아마 서울에 거의 뭐 인서울, 서울권에 많이 살지요.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조선족의 숫자가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기타 중국인들 합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장기 체류자가. 앞으로 더 많이 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출입국법만 만들어서 그들을 규제하고 어떻게 하면 다 돌아갈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느낀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이분들이 안 돌아가요. 한국에 이제 그냥 뿌리받고 살 겁니다. 100만 명이. 그러니 그게 우리에게 어떤 큰 또 조선족 그러면 옛날에는 멀게 느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가까이 근처에 조선족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차이가 근데 많이 나죠. 생긴 건 똑같고 말을 똑같이 구사하지만 당연히 기질과 삶의 그 패턴과 그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엄연한 차이를 많이 겪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왜 본문 이 요한복음 4장을 제가 읽었느냐. 저는 요한복음 4장을 볼 때마다 조선족의 운명과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운명이 너무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해석하기를 이 여인은 아마 전에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고 지금의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걸 봐서 이 사람은 창녀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들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히브리의 그 당시의 문화나 배경을 공부해 보면서 느낀 것인데 아, 이 여인은 단순한 창녀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남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혼 여인일 것이라는 생각이 더 그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저는 그렇다는 이유는 만약 이 여인이 창녀였다라면은 여러 남편을 남자를 늘 골라가면서 바꾸는 창녀였다라면 그 땡볕치는 12시 정오에 혼자 물동이를 이고 물기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죠. 해보죠. 그냥 뭐 그냥 이쁘게 화사하게 치장을 하고 오빠 불 좀 길어와 이러면 뭐 남자들이 안 가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기로 왔다. 또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그 당시에 그 민족적 갈등으로 어찌 보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 여로보암 시대 때에 열 지파를 이끌고 독립해 나갔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남쪽은 로보암이 통치했던 유다 지파와 그리고 저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했었죠. 그런데 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아수르의 동화 정책에 의하여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비유를 하면 일본이 우리 본국은 본토는 이룰지언정 만주 땅은 잃지 않겠다고 그 당시 수많은 일본인들을 중국 만주로 이주시켰고 또 일본인들과 가장 문화적으로 가까이 있는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집단적으로 이주시킨 강제 이주시킨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국 동북 삼성에 가면 특별히 흑룡강성에 가면 경상도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저희 할아버지도 그때 강제로 이주해 간 분입니다. 고향은 할아버지 고향은 경상북도 영천입니다. 영천. 그리고 당시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왔고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상종치 서로 상종치 않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는 옛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고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 역사에 나오는 구약 여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과 약속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뻐서 선택한 민족이니까 남겨도 민족이니까 저 이스라엘 열 지파 때문에 망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 내렸어.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갔고 그들의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워버렸어. 이렇게 생각했죠. 자기들은 거룩한 마냥 70년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혼은 없어지고 유태인이라고, 자부심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뿌리라고, 그리고 주님의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유대인들을 남겼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민족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에 재역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은 이스라엘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민족도 아닌 전혀 그냥 혼혈아들이, 잡족들이 모여 산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주님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배기가 싫어서 요단강을 넘어서 크게 우회해서 가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려 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 동네에 오는 것을 뭐 싫어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때라 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저 동네를 싹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심판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지금 심판이 다가왔는데, 세례요한이 그때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었으니 당장 지금 심판이었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주님의 제자들도 저이 다른 데보다 어디 하도 저 이스라엘은 먼저 사마리아는 심판의 대상이다 생각해서 불이 하늘로서 내려와 다 태우라고 했던 것이죠. 그만큼 그들의 그 감정은 굉장히 골이 깊어갑니다.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과 조선족들의 갈등은 거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 조그만 갈등은.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의도적으로 그 동네를 찾아가시고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먹을 것 사러 보내고 당신이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나타나시죠. 여인은, 그래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은 창녀가 아니라, 왜? 그 당시 모세의 법에 이혼이 허용됐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주님께. 모세는 이혼을 허용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왜 모세법에 이혼을 허락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죠. 창조의 원리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는 이혼은 불가하다. 그러나 이혼이 불가하다고 얘기해도 당신들이 어차피 이혼할 것이고 어차피 약소자나 여인들을 이렇게 정말 핍박할 것이니까,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약소한 유부녀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당신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심지어 바울이 속했던 그 바리새파 중에 두 지파가 있는데, 깊은 얘기지만은 뭐 한 지파는, 바울이 속했던 지파에는 이혼을 정말 쉽게 했습니다. 반찬을 짜게 했다는 이유로도 이혼에 이유가 됐고요. 또 처녀 때는 이뻤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쁘지 않다, 그것도 이혼의 이유가 돼서 이혼 종소를 써주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서 이 여인은 아마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 재혼할 수밖에 없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재혼할 수밖에 없는, 또 지금도 또 이혼의 단계까지 임박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라고 말씀했지 않았을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선족과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의 역사를 지금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딱 헤아려 봤더니 남편이 다섯 명이더라고. 딱 헤아려 봤더니 처음에는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핏줄이 같은 조선 사람이었어요. 뭐 원해서 갔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끌고 갔지. 또 독립을 찾기 하여 만주 땅으로 간 우리의 선배들, 분명히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청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중국 가 있다 보니까. 근데 오늘 언제 보니까 남편이 또 바뀌었어. 일본 사람. 조선 국적 가지고 있다, 청나라 국적 가지고 있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좀 지나니까 만주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지나니까 중국 국적도 취득하게 됩니다. 지금은 다섯 명 맞죠? 남편이?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헷갈려요. 한국에 태어나고 우리 딸도, 제 딸도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제가 물어봅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인데 고향이, 거기 나서 고향 서울이지? 한국이래요. 자기는 절대 중국 사람 아니래요. 헷갈려요. 넌 아니야. 아빠가 중국 사람이면 너도 중국 사람이지. 아빠는 중국에서 태어났으니 중국 사람이고 나는 서울이 고향이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래요. 지금 헷갈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닐 수 있다. 조선족들이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동포, 교포, 제한조석인 뭐 도대체 우리는 뭘까? 우리 아이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적어도 저희들 때는 순수 조선족이었어요. 중국에서 다 공산정권에서 공산당 치하에서 그 나라의 사회에 복무하면 그게 출세의 유일한 길이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잠깐 이렇게 읽은 거고요. 남편이 많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게 아니죠. 얼마나 불행입니까? 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요즘은 뭐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 제가 한국에 오니까 꼭 얄궂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한국이랑 중국이랑 축구하면 당신 누구 편 할래? 아,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거 참 난처하죠. 제가 요즘 같으면 하도 지니까 그냥 중국 편은 합니다. 이런 문제는 되는데 그때는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옛날에 이 중국에도 내전이 벌어졌어요. 공산 정권인 모택동과 기독교 정권이었던 어찌 보면 장제석의 국민정부 간의 그 1945년도 광복, 우리가 광복을 맞고 나서 중국 내전이 벌어집니다. 조선 사람들의 운명, 다시 말하면 조선족들의 운명이 그때 갈라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조선인입니다. 만주에서 사는 조선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갑자기 자다 일어나 보니까 공산당이 우리를 통치해요. 그러면 공산당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던 조선인들은 그 지역을 해방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인민 해방군이니까 당신들을 해방시켜줬다 그러는 거예요. 오, 그래요? 해방됐어. 그런데 장제석 부대가 인도하는 국민정부가 통치하는 곳에 사는 조선인들은 갑자기 뭐가 되냐면 너희는 수복구 사람들이야. 그래요. 신분이 본의 아니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그러면 우리 이 조선인들 이 사람들을 대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광복 1945년 8.15 광복 전야까지 중국에 살았던 조선인은 210만 명입니다. 우리 조선인은 해방이 나서 100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남으로 북으로 100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100만 명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왜? 간도. 간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일군 개간한 땅 아닙니까? 땅이 중요하잖아요. 땅이. 제 이름이 정기영인데 제 아버지가 꿈이 작가 하는 거예요. 작가. 조선의 유명한 작가, 북조선의 유명한 작가가 이기영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소설을 땅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부인, 그 아들의 부인이 김일성한테 뺏기잖아요.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하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작가가 되는 꿈이라 당신이 못 되니까 저보고 너 이기영처럼 되라고 해서 이름을 기영이라고 달았대요. 아, 저는 좀 억울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 기자 특이지만 예수님 기독교 기자 영원 영자 예수님을 영원히 따라가는 아이 해석이 더 좋지.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정기영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영원히 따라간다. 그래, 아버지한테 감사했어요. 아버지 좋은 이름 지어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희 가족은 지금 다 예수님 믿고 제가 다 세례했습니다. 다 공산당 간부였는데 제가 다 세례하고 지금 한국에서 다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해방국, 이제 해방국 그러면은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던 조선인들, 개간한 땅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 왜 거기서 뭐 오랜 세월 동안 대대손손 묵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북항일연군 총사령관이었던 주보중 장군, 그분이 이 문제를 떠안게 되는데, 이 조선인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하루 보니까 어떤 조선인 할아버지가 담배를 태우면서 애꿎은 담배 태우면서 큰 티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남쪽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망향의 서름 때문에 저렇게 계시는구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조선이 좋아요, 중국이 좋아요. 이거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네. 조선이 좋아요, 중국이 좋아요. 한국이랑 중국이랑 축구하면 누구 편 할래요? 똑같은 질문이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거꾸로 물어보겠네. 자네는 엄마가 좋아? 아버지가 좋아? 아. 그런 질문을 왜 해요? 하는 얘기가 조선은 나를 낳아준 엄마와 같고 힘이 없어 낳아줬으나 힘이 없어 거둬 못 줬는데 중국은 나를 거둬주고 먹여주고 키워준 아버지와 같은데 그러면 우리로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좋다고 말해야 됩니까? 엄마가 좋다고 말해야 됩니까? 실화요, 실화. 실제로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가지고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는 조선인들의 이중국적을 허역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할아버지 말 때문에. 그래서 조선 국적은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당신들이 언제든지 돌아갈 때 있으면 돌아가고 중국 국적 그냥 공짜로 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땅도 줄게. 땅도 당신들의 소유로 줄게. 모태똥이 한 걸 알잖아요. 모태똥은 토지혁명을 했잖아요. 레닌은 빵을 나눠줬고 모태똥은 땅을 나눠줬다. 땅. 지주가 뭔 죄입니까? 내가 땅을 많이 차지해오는 게 뭐 죄입니까? 근데 공산당 앞에는 죄예요. 그 당신이 돈 많은 게 죄거든. 타도해야 되거든. 그래서 땅을 하루아침 다 뺏어가지고 그 땅을 토지문서 다 찢어버리고 소장농들에게 단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공짜로. 그 당시 조선인들도 와 우리가 읽었지만 중국 지주에게 그 땅이 소속이고 우리는 거기서 소장농으로만 살았다고요. 조선인들은. 그런데 하루아침에 공산당이 와서 그 땅을 국적을 줄 뿐만 아니라 뭐 줬었다고요? 땅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대다수가 어디로 넘어갈까요? 공산당 쪽으로 싹 넘어가시다 합니다. 근데 국민정부에는 국적은 인정, 허용을 해줬습니다. 국적은. 땅은 안 줬죠. 땅은.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아, 저도 사실 그런 갈등을 제가 많이 해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사실 이 성경에서 저는 정체성을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분명히 자기는 이스라엘인이라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덕이지만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했고 또 그 지역에 많은 사마리아인들도 우리가 가장 정통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이 여인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들의 갈등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냐 정통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정통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갈등 가운데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하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 그래도 당신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오라 유대인이 되라 이런 게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느니라. 그러면 내가 찾아온 이유도 당신이 사마리아인 때문도 아니요 유대인 때문도 아니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질서 새로운 통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조선족의 정체성도 사실은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국인이냐 북조선 사람이냐 조선족이냐 따질 게 없이 주님 아래서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실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보면 아브라함이 민족이 없었던 게 아니었죠. 오히려 인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번영하다고 가장 문명을 자랑했던 고대 바벨로니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정말 인류의 역사로 봤을 때는 가장 휘황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그 민족이었습니다. 민족이 없은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저도 예수 처음에 믿고는 궁금했는데 이제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어느 시대나 불문하고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 저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알고 나니까 이제 모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휘황찬란한 문명을 자랑하고 뭐 이런 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썩어빠지고 가장 타락하고 그중에서도 우상을 장수하는 우상을 섬기는 전형적으로 섬기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선택했더라라고 좀 믿습니다. 부럽지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람도 선택하고 이런 사람도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이야 뭐 말할 게 있느냐 말이죠.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똑같죠.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도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에 기름부을 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야가 왕감이다. 야가 선지자감이야. 하나하나씩 다 내놓는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라고요? 저 양치는 다윗이 나이가 어렸어 그때 추천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이 집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쟤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조그만 군졸도 못 되는 깜이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가정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친구야. 이 친구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민족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라가 없어서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하는 인류의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앞장섰던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친척을 떠나야 된다. 본토를 떠나야 된다.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 말은 새롭게 정체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죠.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고향의 개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삭이 자라서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도 꼭 나홀의 성,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자부감을 얻어야 된다면서 정체성을 고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경상도에서 와가지고 맷돌 등에 쥐고 압록강 푸른 물에 노래 부르면서 압록강을 건너 만두동에 갔는데 꼭 못 돌아오셨어요. 한중 수교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심심하면 그냥 남쪽 하늘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고 너보고 영아 너 나중에 니들 커서 한국에 고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 동네 가면은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찾은 거 아닙니까? 우리 친척들을. 한 번도 와보지 못했는데 우리 고향은 경상북도 영천군 북안면 옥천동 854번지다. 앞마당에는 감나무가 있고 제가 그것은 귀따갑게 들었죠. 그래서 한중 수교 후에 제가 한국 처음에 오니까 그대로 찾아가니까 그 동네 정씨들만 살더라고요. 그 우리 할아버지 살던 집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사람은 안 된 폐가인데 진짜 그 감나무가 있더라고요. 감나무가. 그렇게 고향이 뭔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이유를 남겨요. 우리 할아버지는 뭐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두 번 죽기는 쉽지 않은데 왜냐면 중국에는 그 당시 이게 평장 문화가 토장 문화가 아니라 중국에는 80년대 이후로 평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다 재창했죠. 지금 다 화장이에요. 화장하는 건 두 번 죽는 건 쉽지 않은데 이국 땅에는 묻히고 싶지 않다고. 죽어서 그냥 두 번 죽어도 나를 태워서 강물에 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강물은 동으로 흘러서 동쪽 가면은 한국으로 오니까 그렇게 죽어서라도 가고 싶다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들 유골을 다 이렇게 강에다 뿌렸습니다. 할머니도 그랬고. 그렇게 고향에 가고 싶은 고향이 개념이 중국에서 더 오래 사셨는데도. 그렇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기 육신의 고향 갈대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랫동안 이삭이 장성해도 똑같죠. 잊지를 못하고 살죠. 며느리감을 우리 고향에서 얻어와야 된다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라가 죽은 이후에 막벨라 밭굴을 햇사람으로부터 막벨라 밭굴을 사고 거기에 사라를 매장한 이후로 정말 이상하게 그것이 그들의 고향이 됩니다. 아브라함 자녀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도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으나 유언을 남기죠. 내 유골을 꼭 반드시 나의 열조의 땅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열조는 메소포타미아가 아니죠.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가지를 못했죠. 우리 할아버지가 고향에 못 온 것처럼 못 왔죠. 그런데 몇 년이 흐릅니까? 야, 정말 수백 년이 흘렀는데 얼마나 단단히 약조를 하는지. 요셉이 죽고 나서 자기가 유골을 만들 때 그게 이제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이 자세히 나오죠. 미이라로 만들었던 이유가 그 유골을 고향에 묻기 위해서 미이라를 만드는 것이죠. 잊을만도 한데 수백 년이 흐렀는데도 잊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와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왔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리고 40년 광야에 헤맬 때에도 우리 같으면 그냥 그 뭐 아이고 뭐 그냥 사막 한가운데 묻어 두겠는데 40년 동안도 미고 다니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미고 나왔더라는 게 여호수아서에 나온다 이 말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신앙의 힘이구나. 이게 신앙의 힘이구나 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고향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긴 평생의 여정 가운데에 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민족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들기를 원했구나. 똑같습니다. 우리 조선족을 제가 짧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선족들도 요즘에 와서 데모하고 제발 한국 사람 대우해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글로 발표했는데 왜 지금 조선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 자유자재로 왕래합니다. 지금 80만 명이 나와서 합니다. 불법 체류자도 다 풀어줬어요. 더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그리고 25세 이상은 비자만 신청하면 다 노비자예요. 다 나와요. 비자가 다 나와요. 그런데 북한은 요즘에는 중국 조선족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비자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여권도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냥 신분증만 가지면 오도록 지금 해놨어요. 조선족들은 북한도 맞대로 왔다 갔다고요. 대한민국 만들어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역할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 제가 그랬죠. 왜 한국에 좀 잘 사니까 한국 와서 좀 한국 사람 대우해 달라고 외치지 말고 왜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 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느냐. 제가 그래 그렇게 썼어요. 너무 얄팍한 마음이 아니냐. 나중에 그 막 북한에 두 달 살면 우리는 또 북한 사람 대우해 달라고 가겠느냐. 제발 그러지 말자 그랬죠. 제가. 그래서 저는 그 정체성을 오늘 아브라함과 이 사마리아인을 정면과 비춰보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한국 사람이 됐든 북한 사람이 됐든 조선족이 됐든 아무 중요하지 않다. 전혀 새로운 주님 안에서 새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칫 뭐 내용 제목을 보면 뭐 조선족 왜 얘기하려고 그러나. 조선족 뭐 뭔데. 저는 조선족 사실 옛날에는 제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민족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하 이거 예수 믿고 나니까 아니구나. 요나를 보고 나서. 요나가 민족주의자였잖아. 요나가. 다시 쓰러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그거는 안중근이 보고 안중근 의사 보고 일본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똑같습니다. 안중근이 지금 총을 탁 차고 용정 김야겐 목사님 그 명동교회에서 사격 훈련을 했어요. 천주교 신자지만 그 담임 그 당시에 지도를 받은 사람은 독립혁명가였던 용정교회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야겐 목사님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 그 교회에서 두 달간 있으면서 이 이토 히로 부분을 쏴죽이려고 사기 연습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동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총을 놓고 그러다 만중근이 아니요 나는 지금 하르핀으로 가라고 그러는데요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 저도 예수 믿고 나서 그런 민족주의 그런 생각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족주의 나쁜 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민족 열광주의자였습니까 내 동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은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고 외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느 이방지역에 가더라도 먼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거부하면 발을 떨고 다시 이방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아, 제가 더 좀 유일하게 좀 설명하기 위하여 최근에 있었던 일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제 동역하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출판된 최근 근간에 나온 책을 들고 저한테 흥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목사님, 목사님. 이거 목사님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내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분이 책에 나왔어요?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 목사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받아보니까 제 스승의 일대기가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은 뭐 서점이나 인터넷으로 다 제가 살 수 있는 걸 압니다. 제목은 문화혁명을 이긴 한국인 신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분 소개를 제가 잠깐 하면 조선족 교회 형성 과정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실제 만주 쪽에 우리 조선인들은 그때는 조선족이 조선인이죠. 만주 지역의 조선인들은 거의 다 교회들이 역할을 다 했습니다. 저는 요즘도 한국이란 사회를 보면서 중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는 잘 알지만 기독교는 현세 탈피 종교가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 세상을 염세주의로 만들고 세상을 이탈하여 탈피하는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 그런데 참 어렵죠. 기독교가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가르친 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요 소금이니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빛은 발해야 되는데 촛불이 불이 없으면은 자기가 아무리 올라오려고 그래도 서랍에 넣겠죠. 주님의 비유로. 불만 있으면은 서랍에 왜 넣습니까? 불이 나는데 화재가 나는데 원래 놓겠죠. 그 말은 빛이 되려면은 자신을 태워야 되는데 타지를 않고 빛이 되려고 그러니까 소금이 되려면 어딘지 들어가서 녹아야 됩니다. 녹지 않고 어떻게 짠맛을 내느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에 교회들 부흥합니다. 한국 교회가 뭐 슈퍼처치 뭐 요즘 메가처치 막 나오네요. 그러나 옛날은 제가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옛날 우리 조선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느 지역이든 교회만 들어가면 그 지역 전체를 이도했습니다. 특별히 만주 지역 옛날 우리 북만 뭐그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북만, 동만, 남만 그러면 중국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어딘지는 모르지만 사실 한두 번 갔다 온 분들은 북만에 분별하기 굉장히 좋아요. 북만은 북쪽입니다. 하얼빈 지역. 제가 태어난 목단강 지역이 북만주입니다. 남만주는 심양 지역입니다. 심양. 심양 대련 이쪽이 남만주고요. 동만주는 연변 지역입니다. 연변 지역. 그렇게 북만, 동만, 남만으로 나누죠. 만주 지역에 가장 그 우리 조선인 사회를 리드했던 데는 다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어느 시골이든 어디든지 교회만 세워지면은 우선 교회당 봉, 교회당 뭐 짓고 뭐 성도 부흥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었던 간에 그 지역을 리드하고 가르쳤습니다. 조선족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설 선생,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만주지에 가서 학교를 세웠고 최초의 학교, 최초의 병원 모든 리더들이 리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했다 이겁니다. 독립혁명을 할 때도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좀 기억하기 어렵지만은 대한독립군이 1919년에 세워집니다. 한국독립군이라고 하고요. 그게 아마 우리 역사에 최초로 우리가 일제 한일합방 이후에 정말 독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군사였습니다. 이게 대한독립군인데 우리가 잘 아는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이 총사령관이었죠. 그분들이 하얼빈 지역, 북만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남만 지역에는 조선혁명군이 나옵니다. 남만 지역, 심양 지역에 양세봉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걸 날조해서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김일성은 거의 거리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요. 나중에 독립혁명은 사실이지만 그는 그냥 10명, 15명을 거느렸던 조그만 연대장에 불과했고요. 아무런 공로가 없죠. 그러나 이제 북한은 그거를 조선혁명군을 남만 지역에서 양세봉 장군이 세운 거를 김일성이 세웠다라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선은 그걸 인정하죠. 양세봉 장군이 유일하게 평양이나 우리 한국에 우리 저 보면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시에 그분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똑같이 평양에도 애국열사릉에 나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한 인물이 남한이나 북한의 국립묘지에 나란히 안장된 경우는 양세봉 장군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그분이 조선혁명군을 만들어서 대한 독립을 위하여 독립투쟁을 벌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지역에 만주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다 독립혁명군들의 연락망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회 운동에 참여했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의 교회들이 앞장섰다는 것이죠. 잘 알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주도가 됐습니다. 잘 알잖아요. 천주교도로. 그러니 우리의 애국가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해야 된다고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만주지역에서 독립혁명을 했던 모든 그 연락망은 자연히 조직적으로 있었던 교회가 그 역할을 했죠.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도 우리가 잘 아는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 참여했고요. 3월 10일 날 용정 연변에서 있었던 만세시위운동. 그 만세시위운동 때문에 그 종도 김야겐 목사님 윤동주 시인이 있던 그 용정촌, 용정의 명동촌 교회입니다. 명동교회 김야겐 목사가 독립투사죠. 안중근 의사도 결정적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쏴죽이려고 하는 결단을 거기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당시 목사님들은 만주 지역에 활동하던 목사들은 거의 다가 다 독립혁명에 자연적으로 가담을 했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국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독립군이 됐든 북만에서 활동하던 대한독립군이 됐든 남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선혁명군이 됐든 다 거의 다 교회를 모체로 왜? 그 당시 조직적으로 있은 우리의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고 나서 우리는 망국의 서름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찾기 위하여 싸웠던 사람들은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있었던 곳은 교회밖에 없었으니까요. 교회 공동체가 가장 조직적인 단체였으니까. 그래서 조선혁명군이나 대한독립군이 교회를 거점으로 활동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1931년 9.18 사변,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나서 항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거세게 합니다. 교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교회를 얼마나 교회 예배당을 많이 태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마침 또 사회주의, 이 러시아로부터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승리하고 나서 레닌의 그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인 사회에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만주 지역의 모순 조선인들을 리드하고 인도했던 것은 처음에는 교회가 맞습니다. 대다수 다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아는 김일성도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잘 알잖아요.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강반석 집사 아닙니까? 그 가족은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자랐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전체 결론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족 교회 역할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국 교회는 잘 모르겠으니까 조선족 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처음에는 조선인이었으나 후에는 그 사람이 조선족이 되고 한인교회였, 우리의 조선인 교회였으나 조선족 교회가 되면서 남북한의 절대적인 역할을 한 단체가 조선족 교회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일제 만주사변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고 항일투사들을 핍박을 하니까 두 진영으로 나눠집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단체는 공산당으로 갈시당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 쪽에는 상해 임시정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부대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940년도에 충칭, 장개석 본부대가 있었던 충칭에서 세워진 게 한국광복군이 탄생합니다. 한국광복군. 그리고 그 당시 한국광복군의 사령관이 지청천이었고 참모장이 이범석 장군입니다. 이범석 장군은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자고요. 이 한국광복군이 나중에 이 조선 정부가 세워지고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니까 500명의 장병들을 일끌고 와서 세운 게 국군의 모체예요. 그리고 그분이 첫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첫 번째 국방위원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국군의 창설자가 됩니다. 이 이범석 장군이. 그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이 먼저 세워진 건 맞아요. 1년 뒤에 똑같이 충칭에서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던 공산주의 빨치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뭘 만드느냐면 조선의용군을 만듭니다. 원래 조선의용대인데 누가 그걸 창설했냐면 요즘에 아마 인기 있는 영화가 하나 있죠. 저도 봤어요. 뭐 암살 봤습니까? 전지현이 나오는 암살. 거기 보면 상해가 나오죠. 만주벌판 나오죠. 그 보면 누가 그분들을 지령해서 보냅니까? 김원봉이라고 나오죠. 내가 김원봉이요. 탁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멋지게 생긴 사람이. 그리고 김구 하고 만나잖아요. 그 김원봉이 만든 게 조선의용대를 만듭니다. 후에 그게 조선의용군이 되죠. 근데 그 양반은 굉장히 아주 아이러니한 인물인데 이분에 대한 연구가 아직 필요합니다. 학계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좀 연구하고 싶은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이 사람 이름도 거론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영화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분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항상 기독교냐 공산주의냐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갈팡질팡했던 사람이에요. 이 김원봉이. 나중에 조선의용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분들이 항일 중국 팔로군, 중국 국민혁명군 제8로군이 이제 장개석 부대하고 맞지 않아서 이분들은 다 중국의 황포상원학교 졸업생들이죠. 황포군관학교 다 졸업했죠. 중국의 혁명을 이끈 모든 사람들이 다 황포상원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념의 차이로 갈라서지요. 똑같이 황포상원학교를 나왔는데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연안부대를 따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장개석 부대로 남게 되고 팔로군이 나가죠. 그때 따라가는데 이 조선의용군을 김원봉이 만들었으나 그들이 공산주의,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북한에서 제거됐죠. 이분이 따라가는 걸 보고 자기가 다시 끌고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와요. 김원봉이. 자기가 만들어놨는데 그분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으니까 조선의용군은 똑같이 충칭에서 만들어졌는데 우리 조선의 역사예요. 사실 조선족의 역사가 아니라 조선의 역사입니다. 우리 광복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이었고 충칭에서 처음으로 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 부대가 나왔다 이 말이죠. 조선의용군 김원봉이 만들었는데 기독교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 가운데 양자 대결을 어디를 갈까 하다가 결국은 국민정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광복군으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팔로군 부대를 따라서 김무정이라고 무정 장군이 그 당시 팔로군 포병 단의 단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총사령관으로 조선의용군 연안 그 공산당 부대로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따가 나중에 이범석 장군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긴 와요. 이분이 한국 광복군이니까. 그러네 1948년도 김구 선생과 함께 북한에 이런 회담을 갔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월북한 양반입니다. 김원봉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분이. 그리고 조선에서 뭐 최고까지 올라가죠. 결국은 김일성에게 제거당합니다. 왜? 공산주의를 그 사람 동의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이 남북이 연합이 되는 일에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고 말죠. 그분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인데. 하여튼 조선의용군과 제가 한국광복군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조선의용군 부대가 팔로군 부대에 가서 용맹을 떨치죠. 왜 그러고 그럴 것은 우리 조선인들은 항일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항일이에요. 항일투쟁. 우리는 뭐예요? 광복입니다. 우리는 나라 빼앗긴 서름에 나라를 찾기 위한 결사적인 전쟁을 했죠. 그래서 전쟁만 했다 그러면은 한국 광복군과 조선 의용군이 펄펄 날았습니다. 그 당시 연안 부대에서도 가장 용맹스럽게 싸웠던 사람들이 조선 의용군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후에 조선 의용군 부대 기독교 신도들이 그 연대장 이상 장군급들은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였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책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하는데 이범석 장군이 한국 광복군을 이끌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군을 창설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사람을 파견하죠. 스파이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분이 신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제 스승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 옛날 일제시대 때에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지. 수학을 전공한 분이고 일본 사람들이 이 731 부대, 하얼빈 731 부대 생화학 무기를 만들 때 그리고 화학 그분들이 이 핵무기도 개발을 했거든요. 일본이. 일본 군부대가 거기에서 전국에서 세 명을 뽑았는데 수학 천재를 보면 이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분이고 이범석 장군의 비서관으로 따라다니는 분입니다. 실례로 대구 폭동 사건 때 이분이 가서 다 진압을 했어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 어떤 임무를 받느냐? 중국으로 들어가라. 만주로 들어가라. 왜? 그 당시는 이미 인민해방군이 국공 전쟁이 나서 장개석 부대는 점점 철수하고 밑으로 철수할 때입니다. 심양이 마지막 보루였는데 심양도 뺏깁니다. 그래서 해방군 부대에 뺏겨요. 그래서 동북에 있는 조선인들은 어쩔 수 없이 해방군 부대에 남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슨 소식을 압수하게 되냐면 분명 지금 북쪽에는 이북 정권이 들어섰죠.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섰죠. 그런데 접수한 소식은 이북이 남침을 할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됩니다.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군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쪽에 빨치산, 항일 빨치산 김일성 부대는 제가 얘기했죠. 부대도 아니라고. 없었다고요. 군인들이 없었다고. 남쪽도 없어졌죠. 한국 광복군 500명이 가서 만든 거라니까요. 이범석 장군이.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유리했죠. 남쪽이. 그래서 이 신철이라고 하는 교회의 집사예요. 고향이 서울이고요. 여기에서 다 집사를 임명받고, 자기에서 세례받은 분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뭐라고 파송하느냐면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용군 부대, 연안부대의 200명의 장교들 중 대다수는 기독교인들이니까 당신이 가서 그분들을 1대1로 만나서 만에 북이 남침을 할 경우에 나가서 싸울 부대는 조선의용군 부대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김일성은 모태동에게 부탁을 해서 조선의용군 부대를 조선인 부대죠. 조선인 부대. 만주에서 항일혁명을 했던 독립혁명을 했던 조선인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앞장서서 싸울 것이니까 그걸 막아라 당신이. 어떻게 막느냐. 200명의 장교들을 만나서 기독교 신앙으로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이용당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면은 남으로 돌아오라. 아니면은 조선의용군 부대 해체시켜라. 왜? 옛날에 항일을 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일본을 무찌르서 싸운 것은 우리 공통의 임무요. 같은 임무지만 지금은 자칫하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데 그 일에 조선인 부대가 만주했었던 조선인들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임무를 맡고 들어간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만나기로 갔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연락책이 다 어디였다고요? 만주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네 명이 24시간 보좌함에 따라다닙니다, 이분이. 근데 네 명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요, 다 집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웬걸 아뿔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같이 신앙 생활하고 같은 교회 집사였던 이 네 명이 언제 어떻게 됐는지 다 공산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밀고 했고, 2년 동안 첩보부대, 조선의용군 부대에서 한국으로부터 스파이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감시해라. 그래서 2년 동안 조사해서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총을 빼들고 부리에 들이닥치고 머리에 총을 딱 겨누고 잡는 순간 눈을 떠보니까 이게 뭐 영화문 이런 영화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붙잡은 사람이 친동생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친동생이 형을 총을 겨누고 잡아요. 그 동생도 깜짝 놀랍니다. 2년 동안 조사한 사람이 자기 형인 걸 모른 거죠. 그래서 저항을 안 하고 총을 내려놓고 체포가 됩니다. 동생이 형한테 빌어요. 형님, 살아야 됩니다. 나도 지금 그 당시 참모총장이니까 정찰총국의 참모총장이니까 나도 출세가 망망한데 형님 내 출세도 거슴도리치는 안 되고 전향서에 사인만 하십시오. 전향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고 공산주의에 가입하며 모든 것을 밀고 하는 겁니다. 동지들을. 고민하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고민합니다. 그때 교회들이 거의 다 국민혁명군과 한국광복군의 이런 책들이었기 때문에 연락책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공산당이 직접적으로 탄압한 이유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다 이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침 그때 한 교회 장로님과 성도들이 다 감옥에 잡혀옵니다. 신철 집사님과 같이 갇히죠. 그래서 그들은 밖에서 아내들이 부릅니다. 여보 여보 자녀들이 부릅니다. 아빠 아빠 문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땅에다가 성경책을 깔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침을 뱉고 성경책을 받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가족품으로 돌아가며 공산 돌아가고 이제 살려주겠다. 성도들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장로의 얼굴을 보죠. 그래서 좀 지나서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성경의 침을 십자가의 침을 뱉고 성경을 밟으면서 장로의 뺨을 때리면서 다 나갑니다. 다. 장로님만 남죠. 장로님이 죽도록 맞았죠. 감옥에 끌려온 거 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 신철 집사님이 그래도 동생인 참모총장이고 거기서 급이 제일 높으니까 아직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옆에 누웠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그날 밤에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이분이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이 장로님을 치유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큰 그런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장로님이 살아나게 되고 장로님이 이 사람을 붙잡고 절대 신앙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다른 걸 떠나서 신앙은 배신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결국 전향서에 쓰지 아니하고 얼마 뒤에 총살을 당합니다. 다 묶어서 머리에 검은 보자기 세우고 땅땅땅 총을 쏴서 다 자기도 죽는 줄 아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나무에 묶여 있어요. 봤더니 동생이 끝까지 자기 형을 설득을 하려고 형은 안 죽인 거야. 장로님은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다시 형이 무릎 꿇고 형은 동생이 빌어요. 제발 형님 신앙 나이라도 신앙 배신하는 게 아니야. 나도 예수 믿어. 근데 우리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아버지도 병약하고 계신데 형이 나가서 정치인전은 하지 말고 나가서 목사가 돼. 그러면서 빌드래요. 그러나 장로님의 순교를 접한 이분은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감옥살이를 택합니다. 그래서 26살 젊은 피 끓는 청춘의 나이에 잡혀서 중국 감옥에 30년을 묵습니다. 감옥살이 30년 합니다. 그 동생은 크리스찬이었는데 대표적인 조선의용군 부대로 6.25 전쟁이 발동하니까 조선의용군 부대를 이끌고 나가서 5개월 만에 죽지요. 전장에서. 사실 조선전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한 대로 1950년에 전쟁이 발동했으나 사실은 1949년도에 조선의용군 부대가 중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제가 우리 같이 온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조선족 교회에 아직 살아있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조선의용군 부대였고 근데 그 당시 조선의용군 부대가 몇 명이었냐면요. 연안 부대가 6만 5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용맹했는지 6만 5천 명의 우리 조선인 부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공산당이 통치한 이후로는 조선족이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웠는지 중국 해남도 알죠? 제일 남쪽 해남도를 해방시키는 일에 조선인 의용군 부대가 가서 다 해방시켰어요. 티벳을 해방시키는데 조선 의용군 부대가 가서 해방시킵니다. 그만큼 용맹하고 잘 싸웠다는 것이죠. 모태똥이 이 인표를 숙청하기 위하여 일으킨 게 문화대혁명이에요. 인표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인표를 두루했어요. 인표가 왜 저렇게 전쟁을 잘하느냐. 전쟁만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알고 보니까 인표 밑에 조선의용군 부대가 6만 5천 명이 있는 거예요. 용맹무쌍한 한 번도 지지 않은 조선의용군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 부대가 북에 투입된 겁니다. 북에. 이분은 그걸 막기 위해서 간 분이고 그 중에 대다수 장교들은 기독교인이었고, 그런데 조선전쟁에 투입될 때는 얼마가 투입됐냐면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자료가 많이 안 나와요. 저는 지금 계속 발굴해내고 있는데, 그 후에 3만 5천 명을 다 더 모집을 해서 10만 명이 우리 6.25 전쟁 때 중국에 있었던 조선인 부대 출신들이 10만 명이 들어와서 제일 앞장에 서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남침을 한 겁니다. 남침을. 제가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게 살아있는 역사고, 저는 너무 아쉬운 게 그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왜 그렇게밖에 못했느냐, 안타까운 거죠. 독립혁명을 할 때는 분명히 우리 조선교회들이 정말 앞장서서 민족해방운동도 했고 다 했는데, 왜 동족상잔의 대결을 교회들이 막지를 못했느냐,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분도 결국 미션을 하나도 완성하지 못하고 200명을 만나는 그냥 자기 동생 또한 회심시키지 못하고, 동생한테 체포되고, 동생 하나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 동생 손에 잡힐 수밖에 없는 비극의 운명이죠. 그분이 30년 옥중 생활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에서 파견했으니, 대한민국 정부가 파견했으니 한국 사람 맞죠? 근데 나오니까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그렇게 조선족으로 살다가 나오셔서 이제 연세 많으니까 풀어줬죠. 다행히 심양의 서탑교회 어떤 집사님과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시골에서 외투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깁니다. 집사로서. 그러나 계속해서 중국 정부의 감시가 따라붙죠. 이 사람은 중요한 인물이라. 기차도 못하게 하고 외부에 못 나가게 하고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된 계기가, 중국에서 신학을 다닐 때에 아주 천재 신기한 기인이 있다고 그래요. 영어도 잘하고, 영어, 러시아,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헬라어, 히브리어, 뭐 8개 언어를 정통한 신비한 할아버지 사신다고 그래서 제가 반신반의하고 갔습니다. 사실 갔더니 원문 성경을 읽고 앉아있고요, 일본말로, 제가 대학교 일본어 전공인데 일본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러시아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을 계시록 로마서 다 잘 외워요. 생긴 거는 딱 유태인 비슷하게 생겨서, 저는 저 사람이 분명히 유대인이다. 그분을 사람들이 못 만나게 하니까 저는 이제 기차역에 내리면은 날이 어둡기를 기다립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접근을 못하게 했고, 특히 우리 같은 신학생들은 못 만나게 했죠. 어두워지면 제가 시장에 가서 돼지고기 한 근, 소고기 한 근 사들고 그 집에 가요. 그러면 사모님이 빨리 식사를 만들어서 밥 먹으면 불을 다 꺼요. 촛불을 켜놓고 할아버지는 누워서 과거 역사 쭉 얘기하고, 저는 촛불 밑에 그리고 업돼가지고 기록하고, 그냥 기록하면서 들으니까 믿어 안 지는 거예요. 솔직히 이 말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신비한 사람은 맞는데. 그렇게 제가 1년을 저보고 그래요. 당신이 내 유일한 제자야. 그분이 저한테 격려해 주기를, 신학을 하려면 제대로 해. 중국에서 하면 그건 신학도 아니야. 한국 갈 수 있으면 가. 결정적으로 그분이 제가 한국 유학을 오도록 도와준 분이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정말 공부를 하면 안 하면 안 돼. 언어를 많이 배우고 원어도 배우고 이러더라고, 저보고. 제가 1년 다니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한테 조사를 해요. 그 스파이 간첩하고 왜 만나느냐. 그래서 저의 퇴학 시킨다고, 제가 퇴학 처분 받고 경고 처분 받고 못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제가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바로 유학을 나왔고, 후회드리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평생 새벽기도 흔치 않고 하시고 평생 시골 종호한 교회를 섬겼다가 가신 분이에요. 참 그걸 보면서 저는 돌아갔다는 소식, 그 책을 접하고 나서 밤새도록 제가 울었는데, 한쪽으로는 야속하게 돼요. 한국 정부가 왜 그렇게 파송해놓고 누구도 그분에 대해 생사도 한국에서는 책임져주지 않았느냐 이 말이지. 그렇게 한번 돌아왔으면은 한국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분 같은데, 결국 끝내 신앙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조선인입니다, 우리 조선족들은. 그런데 사상이 들어오고, 처음에 교회가 조선인들을 이도를 했어요.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레닌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레닌, 소비에트 공산 정권을 창설한 사람,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사실. 김일성도 그렇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왜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느냐, 저는 안타까운 것이죠. 레닌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레닌의 이름이 레닌이 아닙니다. 레닌의 사랑하는 여인 이름이 레나입니다. 레나.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레이는도 기독교인이었는데 신앙이냐 아니면 내가 출세냐 그 양자택일의 순간에 신앙을 배신하고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가로챈 것이 레닌입니다.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하여 본의 아니게 사랑하는 연인 레나가 체포되어 옵니다. 총살감입니다. 레닌이 갈등하죠. 내 사랑하는 연인을 내가 죽여야 된단 말이냐?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여자 레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기 이름을 그 여인을 기념하기 위하여 레닌이라고 바꾸죠. 후에 들어지는 얘기에 의하면 레닌은 마지막 죽기 전에 회심을 하고 참회를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참 이런 것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사 가운데. 근데 그분들이 다 처음에는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이라 이거죠. 왜 교회에서 바로 세워줬지 못했느냐라는 안타까움이죠.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왜 그 대대손손 기독교 집안이고 장로까지 가졌던 그런 집안 어머니가 집사였던 그런 집안 왜 그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철저히 교육시키지 못했느냐. 교회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조선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족들 분명히 교회 혜택을 다 받았고 교회 영광을 다 받았고 중국에 세워진 모든 학교는 다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제가 지금 역사를 계속 조사해보면 다 기독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이냐 아니면은 내 출세냐라는 갈등 앞에 장로님의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침받고 나갔는가를 저는 그분들을 야속하지만 그분들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잘 교육하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철 집사님이 만약 그 미션을 성공했다라면은 200명 중에 100명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여 동족 상잔의 비결에 대결에 총부리를 겨누는데 그들이 가지 않았다면 한국 역사는 다르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당연히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은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의론적 그렇게 숙명론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얼마나 중요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씁쓸한 얘기 좀 하고 거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의 역사 얘기하면 참 미안하지만 분열의 역사라고도 다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학자가 한국에 가보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글을 발표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 대한예수교와 대한기독교가 달라.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써서 올렸어요. 외국에 가보니까. 굉장히 씁쓸합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운다. 장로교 경우만 보더라도 영국의 경우, 영국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400년의 장로교 역사를 자랑하지만 분열하는 것은 딱 네 교단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장로교가 300년 역사인데 300년 동안 분열도 3개에서 4개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장로교 역사가 120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얼마 될 것 같죠? 다 장로교 아닙니까? 한국은 파도 얼마나 많은지 과로 열고 안에 얼마나 많은지 200개가 넘다고 통계냈습니다. 어떤 선교학자는 그것은 부흥의 어떤 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기 위한 아닙니다. 뭐라 그래도 성경에는 분열하라고 말은 나온 말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성령의 하나가 됨을 지키라고 힘써 지키라고 그랬지 언제 분열하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 앞에 갔을 때 한국교회가 큰 책망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니까 분열의 역사더라고요.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나 한국 기독교 역사는 잘 나오지 않지만 제가 지금 발굴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한 차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938년도 일제 신사 참배 때에 평양신학교가 무기한 휴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만주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만주 땅에 그렇게 온 사람들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동아기독교 다섯 개 교단이 다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고 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입니다. 장기와 조짐이 보입니다. 아, 만주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러자면 이때 거국적 시대 때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5개 교단이 통합을 해요. 에큐메니카를 합니다. 그래서 만든 교단이 만주 조선인 교회 연맹을 만듭니다. 그 연맹의 회장에 서탑교회 당시 섬겼던 장로교 목사였던 정상인 목사가 총회장이 되고 그래서 신학교도 아예 평양에 이제는 못 간다. 여기다 만들자라고 세운 게 만주연합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제가 그 신학교의 마지막 출신입니다. 제가 졸업하고 나서 그 신학교가 없어졌어요. 중국 정부에 강압적으로 그걸 해체시켰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우리 최 목사님하고 저랑 같이 섬기는 우리 연합선교신학교의 이름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역사의 전통을 이어가자. 다 분열하고 있는 시대. 옛날 우리의 선배들이 연합을 이루었던 그 만주 땅에 연합의 바람 한번 불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불러서 지금 중국 조선족 목회자 연합회가 세워졌습니다. 중국 곳곳에 연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에쿠메니칼 안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만주연합신학교는 5개 교단이 통합해서 만들었으나 신학의 노선은 철저히 칼빈주의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의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장이 정상인이지만 교수는 박형용, 박윤선 박사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강의합니다. 당연히 다른 교단 교수들도 들어오지만 그러나 철저히 개혁주의 보수신학이었습니다. 저희 연합신학교도 그래서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 연합을 하고 중국 조선족 목회자 연합회 총회 유일하게 산하에 인준한 신학교인데 이름을 연합신학교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이 시대의 선교니까 이름은 좀 이상하지만 연합선교신학교. 그래서 만주 봉천 땅 심양에서 출범을 해서 지금은 선교 역사가 유구한 연태로 지금 와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교회에 신선한 연합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 색깔은 철저히 칼빈 개혁주의 역사신앙에 입각한 그러한 모임들이 곳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도 제발 좀 이합집산을 이제는 멈추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조선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역사를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니까 그 당시 정말 만주 땅에서 처음에 교회의 훌륭한 지도력 앞에 이 일본을 대항한 광복을 했던 대한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조선족들인데 나중에 교회가 연약해지고 교회의 힘이 연약해지고 정말 저는 대한민국 애국가를 썼던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외쳤던 그러한 기상이 다시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들의 힘이 얼마나 무기력했으면 이 전쟁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 신뢰에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참 그분이 자기 동생 하나 회심시키지 못하고 동생도 못하고 자기가 감옥에서 30년이나 감옥살이 해야 되는 그러한 불우한 운명. 지금 조선족들은 중국의 기질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은 뭉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또 조선인들의 기질이 남아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기질이 우리네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연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는 사실 우리 조선족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한국분들도 역사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교회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조선족 목사 한 사람 피살된 사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봤을 것입니다. 왜 죽었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뭐 정치적 발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에 이용당한 정말 정치에 이용당하고 버림을 받은 또 하나의 신철 할아버지 같은 그런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제 동역자입니다. 우리 연합회 소속이었고 우리도 후원했다가 나중에 너무 정치적으로 그분이 자꾸 이용당을 보고 우리 연합회에서 그분을 축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피살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장례식은 우리가 다 치러줬습니다. 분명히 피살인데 깜빡이를 켜고 비상등 다 켜있고 차는 후진하다 뒤에 다 나갔어요. 다 깨지고. 그리고 산속에서 죽은 게 아니라 대로변입니다. 북한 점령 대로변에 머리가 둔기에 맞아가지고요. 맞았고 목이 칼에 흉기에 이게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그분을 데리고 나온 사람은 중국 공안이에요. 중국 공안 조선족 여자가 데리고 나왔고 살해한 사람 살해는 분명히 북한에서 했죠. 왜 그랬느냐? 저는 그런 사건을 보면 반성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순교자 상을 치러줬어요. 사실 그분이 막 왜 일반 사람이 죽어도 그분이 공무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자교회 지도자니까 일반 사람이 죽어도 부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빨리빨리 장례를 치르자고 해도 이런 명백한 피살 사건 앞에서는 가족들이 요구해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족들이 아무 요구도 없는데 빨리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르라고 통보가 내려왔어요. 조사하고 뭐 필요 없고 다 덮어감추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급하니까 연합회를 찾는 거예요. 목회자 연합회에서 좀 나와서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랬어요. 뻔한 건데 그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 장례로 받아들일 겁니까? 조선조교의 제1호 순교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끝까지 해볼 대로 해보겠다고 정부와 대항하겠습니까?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고민해보겠다로. 얼마 후에 오후에 전화가 와서 순교자 장 치르겠대요. 그래. 순교는 대항하면 안 되잖아. 그거 뭐 따지고 뭐 이럴 필요 없습니까? 순교인데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연합회에 가서 순교자의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습니다. 다 무시하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시대적 분별력과 이 역사적 의식이 결핍하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 못하는 잘못입니다. 하나만 딱 예를 들게요. 뭐냐면 아마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지금 많이 옵니다. 한국에. 탈북자들이 많이 와요. 중국을 거쳐서. 그러면 탈북자들을 한국에 오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많이 했었어요. 신앙생활 초기 때는. 저희 당 장모님도 목사인데 우리 장모님은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죄로 감옥 살이했습니다. 저도 후유증이 많았고요. 저도 직접 우리 제가 제 손으로 직접 탈북자 두 가정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정착해 삽니다. 아, 세 가정입니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들어서 제가 깊이 생각한 끝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만약 탈북자 한 사람이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왔어요. 그럼 우리 인도주적 차원에 나그네를 접대해야 된다는 기독교 전통 차원에 그들을 먹여주고 거둬주고 잠재워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각이 있다라면 정말 기독교 신앙을 심어준다라면 오히려 그들에게 그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싶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반역하지 말아라. 혼자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족을 배신하고 나온 것은 너가 평생 어떻게 그 짐을 갖고 살겠느냐. 여기서 예수님 잘 믿고 훈련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세요. 가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니 들어가세요. 라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을 한국에 보내지요?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편하게 살기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생하는 샘물을 소개하며 주님 스스로 소개합니다. 대인 기피지기 있던 이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주님을 증거하며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가 창녀라고 아니면 이혼녀라고 그렇게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으로 봤지만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자기의 민족의식이 분명해집니다. 지금은 곧 이때라.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니요 곧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예배하는 때가 왔다는 얘기죠. 왜? 거꾸로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한 사람이 탈북이 아니라 탈남을 시도한다 칩시다. 중국을 거쳐서 북한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가끔씩. 그 일에 중국 조선족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가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왜 정치의 이용을 당하냐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나오는데 100% 조선족들이 다 동조했습니다. 조선족 교회가, 조선족들이 아니라 조선족 교회가. 왜? 그러지 않고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고 일선에서 그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충렬, 고 한충렬 순교자. 그분도 마찬가지죠. 중국 정부에서 싫어합니다. 왜? 중국은 역사가, 조대가 바뀔 때마다 기독교 이단이 무너뜨렸어요. 명나라가 누가 세웠습니까? 주원장 아는 명나라. 명나라 명교가 광명교, 그게 조로아스터교입니다. 페르시아에 왔던 이단 정제로 받아갔던 조로아스터교. 네스토리우스 파가 들어와서 명교가 원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중국의 청나라 때도 한번 뒤집어진 홍수전의 농민운동. 홍수전이 과거에 낙방을 세 번 했는데 나중에 선교사를 만나고 나서 대만에 신학 유학을 가죠. 와가지고 마태복음만 딱 쪽복만 받아와가지고 만든 게 배상제회. 그래서 태평천국운동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죠. 그런데 얼마나 그 힘이 있었는지 자칫하면 중국 정부가 넘어갈 뻔해요. 청나라가. 그래서 팔구 연합군을 끌어들인 게 그게 잘못이 돼가지고 연합군이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자, 근대사에 와서 장개석의 중민정부와 모태땅의 공산정부 또 그 속에 있었던 우리 조선 역사, 조선인들이 갈등. 분명히 우리는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족 상경의 대결에 앞잡 노릇을 했는가 이 말이죠. 10만 명의 조선인들이 왜 우리 동족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서울로 남침해 왔느냐 이 말이죠. 그 중에는 리더들이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역할이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날 조선족 교회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시대적 분별을 못하고 역사적 안목이 없이 시대적 통찰력이 없다 보면 말하자면 말씀의 회복운동과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지금처럼 태평스럽고 평안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잘 신앙을 다져갈 줄 믿습니다. 왜? 언제까지 이렇게 평안하라는 법은 없어요.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평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역사는 또 한번 재현할 겁니다. 그러한 양자택일 앞에 생명이냐 주님이냐 했을 때 저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정말 몇 사람 심철 집사처럼 그 장로님처럼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거룩한 무리들처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말세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의 그 음성은 늘 저는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평안할 때 우리가 정말 이런 좋은 교회에서 좋은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조선족 교회들이 남한 마음대로 다니죠. 북한 마음대로 다니죠. 그런데 아쉽게도 참 아쉽게도 왜 정치에 이용을 당하는가. 정치에서는 탈북자들 한국으로 데려오는 게 정치에 이용당한다 생각해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들을 먹여주고 거둬주고 신앙으로 잘 먹여서 돌려보내는 게 조선족 교회의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으로 보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조선족 정체성은 성경 안에서 찾고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에게 위로를 못 느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신분이 바뀌어지며 대인기피증이 있던 그 여인이 가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건 가운데에 조선족 교회도 이제는 한국 사람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북조선 잘 살면 북한 사람 될 필요도 없고 북한인은 북한인으로서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중국의 조선족은 조선족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 복음 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는 정치에 다시는 이용당하거나 또 정치적 그런 입장이 왔을 때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 이런 무거운 주제 남들이 잘 관심하지 않은 이러한 주제를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학에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뭐 와서 이런 떠드는 이유도 우리 조선족들 좀 이해해 주시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간의 충돌이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분명히 초대교회라고 다 평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해외에 살던 조선족들이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에서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조선족들이 80만 명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지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다고. 근데 그들이 구제에 빠졌어. 그래서 막 이견이 있으니까 초대교회는 아주 지혜있게 조선족들이 문제였으니까 헬라파 집사들 7명을 딱 뽑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하, 그런 지혜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을 한번 하면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중국에 와 있는 조선족들 너그러운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민족, 저는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조선족의 우월성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우리가 주님만 모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피로 함께 사신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조선족들을 좀 잘 품어주시고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일부러 가서 찾아주시고 그 민족적 갈등과
역사적 혼돈 가운데에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확한지 갈팡질팡할 때에 주께서 새로운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분명 다 조선인들의 핏줄로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아왔으나 다 각자 사명이 있어서 한국 땅에 북한 땅에 중국 땅에 저 멀리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 주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7천만 우리의 계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협소한 민족학적 영향을 받는 것보다 아브라함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민족을 만들었고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여 주님 안에서 참 평화와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중국에 있는 조선족교의 역할이 중요하운데 주여 긍휼히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 정말 세상을 리더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할 교회들이 오히려 높게 높게 담을 쌓고 수적으로는 부흥하나 이 세상에는 아무런 선한 영향도 잘 못 끼치는 한국교회에 하나님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말씀의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촛불이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는 것처럼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현산교회 같은 아름다운 이런 교회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세워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 각연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런 일들이 우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싸움에 주여 우리가 서로 앞으로 헤어져 있더라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는 현상교회를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